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러시아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몇 개월 안에 제3국에서 회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러시아가 군 병력을 대거 이동하며 영내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크림 점령 지역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전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이날 두 정상의 통화 소식을 전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양자 관계에서 정세를 정상화하고 전략적 안정과 군비 통제, 이란 핵 프로그램, 아프가니스탄 상황, 기후변화 등 당면 현안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호작용을 확립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의 비공식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대표단에는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제임스 스타인버그가 포함됐습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타이완을 방문하는 3명의 인사는 타이완의 오랜 친구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고위 정치인이라며 이는 타이완과 타이완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대한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투표한 타이완 관계법 제정 42주년을 맞아 이루어진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방문 기간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고 타이완 고위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중국은 이미 미국의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타이완 간 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영국도 아프간에서 철군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 신문은 어제 영국 정부도 미국을 따라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아프간 주둔 영국군은 미군 기지와 시설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미군 없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프간에는 현재 약 750명의 영국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안전하고 안정된 아프간 지지를 위해 미국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앞서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프간 미군 철수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촉발한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오는 9월 11일까지 현지에서 병력을 철수할 계획입니다. 홍콩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전격 연기한 입법회 선거를 오는 12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입법회 선거가 12월 19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내년 3월 27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홍콩 입법회 선거는 당초 지난해 9월이었지만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전격 연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권은 민주화 진영의 선거 승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회 의석에서 선출직 배분을 축소하는 내용의 홍콩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소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에게 직접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시보시 고이츠 주한 일본 대사의 신임장을 전달받은 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민간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관리를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로 지명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 사이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공격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18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13일 공개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새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에 따라 자신을 상대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올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영내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고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재개를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 사이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여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 관련해선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국의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핵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용인과 존중을 얻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아마도 자신의 정권에 대한 현재 압박 수준이 북한의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또한 재래식 군대 현대화 노력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대외 관여, 제재 회피와 사이버 역량을 통해 핵 보유국으로서의 명성과 안보, 용인을 얻는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당국은 김정은은 2019년 12월 핵무기와 ICBM 실험 유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향후 미국과 비핵화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역량과 관련해서 북한이 미국, 한국, 일본에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는 김정은에게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키거나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2021년 1월과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점점 더 다양한 전략, 전술, 탄도미사일을 선보였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정보당국은 대량살상무기 WMD와 관련해선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WMD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북한의 생화학무기 노력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간첩 활동과 절도, 공격 위협을 점점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보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사이버 작전 활동을 고려할 때 북한은 아마도 미국의 일부 주요 사회 기반 시설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손상시키는 작전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절도를 통해 잠재적으로 수억 달러를 탈취했다며 아마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번 주 상원과 하원에서 열리는 정보위원회 연례 위협평가 청문회에 앞서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정보당국은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기술 변화, 국제적 경쟁의 영향으로 흔들린 세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위협의 다양한 집합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적국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후변화 불안정성을 높이면서 전 세계에 새롭고 독특한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다양한 분야와 여러 수준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이익을 증진시킬 역량과 의도를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은 점점 더 거의 대등한 수준의 경쟁자로서 특히 경제, 군사, 기술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고 글로벌 규범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을 획기적인 지정학적 변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계속 군사, 경제, 기술적 역량을 축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무력 사용을 포함한 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미국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란은 더 광범위한 악의적 영향력 활동을 통해 계속 역내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선 역내와 세계 무대에서 파괴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선 광범위한 백신 투여 이후에도 코로나 감염증은 정부와 사회에 계속 압박을 가해 인도주의와 경제적 위기, 정치적 불안과 지정학적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가 전망했습니다. 이들 민간연구소는 이에 대응해 한반도 내 전술 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제목의 공동보고서에서 향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핵 억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 사찰에 참여한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6년 기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21.3에서 39.6kg으로 추정한 것을 근거로 북한이 2019년에는 30에서 53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이 2020년에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통해 핵무기 67에서 116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매년 12개에서 18개씩 늘려 2027년에는 151개에서 242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보유량 추정이 불명확하다는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보유량의 수적 우세를 활용해 제한적, 전면적 핵무기 사용 전략을 동시에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포기하도록 무단으로 서해 5도 중 한 곳을 점령한 뒤 핵무기 협박을 통해 미한연합군의 재탈환 시도를 무력화하는 전략, 한국 주요 도시에 대한 제한적 핵공격, 마한에서 예순기의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가능성 등을 거론해냈습니다. 핵무기 수적 우위를 활용한 2차적 공격 능력은 주한미군 철수, 미 본토 위협에 따른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 저해, 핵 확산을 통한 외화 보유 증진 등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향후 어느 수준을 넘을 경우 미한연합전력의 대응력으로 충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임계선을 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와 같은 임계선을 핵무기 80에서 100여 개, 대륙간 탄도미사일 15기에서 25기로 제시하면서 임계선을 넘을 경우 저위력 핵폭탄 종류인 B-61-12 15기에서 20기와 이를 투사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전투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시설에 숨어있는 북지도부를 겨냥하는 저위력 핵폭탄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이 향후 핵무기를 협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면서 핵무기 동결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계선을 넘을 경우 현재의 억제 전략을 선제타격 기반 핵대응군 지도부 타격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존 하이튼 합참 차장이 강조한 발사 왼편 전략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킨다는 작전 개념으로 발사 준비, 발사, 상승,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 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 단계에 대처한다는 의미로 최근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전략의 전환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공저자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량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접근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납득시킬 때 보다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the siz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threat grows, we potentially need to set a threshold.
한국 측 공저자인 고명현 박사는 한국 북한의 핵 보유량 추정치는 정권의 생존 보장을 위한 최소 억제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치라며 이는 영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야망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eyond what's necessary for deterring the United States from attacking them. And I think and then the reason is very simple. North Korea aspires to become a regional great power.
고 박사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핵을 금전적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실수라며 북한이 궁극적인 목적은 핵 보유국 인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과 고명현, 박지영 선임연구위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백돌 앵젤로 주립대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날 화상대담에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재개되고 있는 미한일 간 핵무기 공유협정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최강 부원장은 한국 내 전술핵 배치 방안 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 공유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 내 국방 예산 삭감 추세를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계 고위 관리를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핵 문제를 다루게 될 국무부 내 한국계 고위직은 정박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까지 두 명이 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국가안보와 법 집행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11명의 고위직을 지명하면서 한국계인 CS 엘리엇 강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차관보 대행을 포함시켰습니다. 엘리엇 강 지명자는 현재 대행을 맡고 있는 국제안보 비확산 차관보로 내정돼 의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안보와 비확산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강 지명자가 현재 맡고 있는 차관보 대행 이외에도 올해 1월부터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2005년부터 국제안보 비확산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차관보 대행과 더불어 수석 부차관보와 부차관보, 특별보좌관 등 핵심 직위를 역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백악관은 강 지명자가 국무부 군축국과 정치 군사 담당국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들은 강 지명자가 북한 핵 문제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 지명자는 2008년 10월 방북한 크리스토퍼 힐 당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수행했으며 국무부에서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할 땐 공식 직위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특별보좌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지명자는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에도 능통하며 부친은 한국 공군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인 강호륜 준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게 될 한국계 고위직은 두 명이 됐습니다. 앞서 한국계인 정박 전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가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지명돼 현재 상원 인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바이든 행정부는 법무부 환경 천연자원 업무 담당 차관보로 한국계인 토드김 지명자를 낙점해 차관보급 고위직에만 한국계 두 명이 지명됐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문제를 유엔 안보리를 통하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직접 회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강제실종이나 박해 등의 범죄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마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2일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되기 어려웠고 여전히 그런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n crimes against humanity being committed in North Korea remains.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가 몇몇 범죄를 근거로 직접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의 실종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한국 정부가 자국 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대신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해 저지르는 박해에 대해서 회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아래에 있는 국가이기에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 내에서 집단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최근 한 회의에서 논의되며 자신의 관심을 끌었다면서 이 논쟁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서도 다뤄졌지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ember state of the Genocide Convention willing to bring the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지난 1999년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면서 만약 집단 살해와 관련한 증거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이 협약을 근거로 다른 가입국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를 위해선 북한의 집단 살해가 일정 정치 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협약이 규정한 집단 살해 범죄 안에 들어가도록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오준 전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퀸타나 보고관이 제시한 유엔 안보리를 통하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식이 정치적인 현실로 인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s not likely to happen, not least because of the...
그럼에도 이런 시도를 해가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북한을 지목하고 수치심을 안기는 게 북한을 압박하는 목적이란 겁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북한의 고립 상태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북한을 떠난 탈북민이 20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Current circumstances due to the pandemic, this main resource has been...
퀸타나 보고관은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을 막기 위한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 내 정보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지난해 탈북민 수의 급격한 감소와 연관지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수는 2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적절한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숫자는 229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9년 1,047명이 입국한 것과 비교해 78%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수치에는 지난해뿐 아니라 그 전에 북한을 떠난 탈북민 숫자도 포함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내일 개최되는 미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의 주목을 받고 쟁점화될 것이라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지만 소속 의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3일 VOA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할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관련 청문회에 미국 사회가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북한을 다루지 않고 한국의 법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미국인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이 사안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을 받는 등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겁니다.
Most people in the United States don't cover North Korea and don't cover South Korean legislation that closely. This is going to make the issue much more prominent.
미국 하원에서 외교위원회 실무국장과 톰 렌토스 전 외교위원장 비서실장 등으로 26년 동안 근무했던 킹 전 특사는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전문가 패널과 논의하고 듣고 질문하며 제기하는 사안은 일반적으로 쟁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신문과 라디오, TV 등 언론 매체가 이번 청문회를 취재할 것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한국 통일부 지적에 대해 미국 의회가 문제를 쟁점화하고 사안을 제기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진 않지만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의원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사안이 현 수준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This isn't a committee that's going to be drafting legislation. But the first thing that happens before legislation is drafted is people.
킹 전 특사는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모두 외교위와 군사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서 뭔가가 벌어지면 관심을 갖고 의회 내 다른 의원들도 이를 주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한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란 주제로 15일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는 렌터스 전 외교위원장과 존 에드워드 포터 의원이 1983년 공동 창설한 인권 코커스가 전신으로 지난 2008년 렌터스 전 위원장이 별세한 뒤 하원이 법안 채택을 통해 현재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인 렌터스 전 위원장은 과거 나치 독일 정권에 맞서 저항운동을 펼치다가 체포돼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뒤 홀로코스트 대학살에서 생존했으며 이후 남인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1980년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렌터스 전 위원장은 의원 시절 수단과 티베트 등 전 세계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에도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등 미국 내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렌터스 전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그가 2004년 미국 의회에 북한 인권법안 채택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He was one of the leading members supporting the creation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He was the
킹 전 특사는 그러나 렌터스 의원이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한 비핵화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을 두 번 방문하는 등 외교에 적극 관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렌터스 전 위원장이 숨지자 백악관과 미국 의회는 조기를 개항해 그를 추모했고 당시 상원 의원으로 그와 친하게 지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톰 렌터스는 내 인생에서 알고 있는 가장 기품이 있는 남자였다며 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2016년 열린 그의 추모 행사 연설에서 불의가 번성할 때 침묵하는 건 공범과 같다면서 렌터스 전 위원장이 몸으로 보여줬듯이 인권 침해에 절대로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은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5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반도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여는 데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언급한 한국 통일부 장관 출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따른 겁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제사회 논란 속에서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해선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새로운 사이버 관련 직책이 생기는 등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정부와 민간 영역의 직접적인 협조를 통해 더 나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의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크리스 잉글리스 전 국가안보국 부국장을 국가사이버국장에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사이버국장은 백악관 내에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자리로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은 또 다른 보도자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사이버 정책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트 실버스를 국토안보부 전략정책계획 차관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버스 전 차관보는 지난 2014년 북한 해킹그룹의 소니 영화사 공격 당시 이를 다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사이버 관련 직책 신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사이버 분야를 국가안보의 주요 사안으로 다룰 것이란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공격은 반드시 가장 최고 수준의 단계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yber attacks must be treated as a serious threat by our leadership at the highest levels.
이 같은 발언은 해외 사이버 세력, 특히 미국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벌어진 러시아의 해킹 공격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북한 역시 미국의 사이버 대응 정책 범주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일 나온 미국 정보당국의 2021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는 북한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미국의 인프라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 내 기업의 네트워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를 설명하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당연히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신중하게 평가하고 주시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our review of our policy to North Korea will take into account the totality of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여러 대북 사이버 관련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특히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 법무부의 북한 해커 기소로 지난 2월 북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3명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또 전 세계 금융기관과 기업들로부터 13억 달러가 넘는 화폐와 가상화폐를 훔치거나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등 다양한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은 지난 2월 연방수사국 재무부와 함께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표하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정부 차원의 대응과 별개로 민간 영역에서도 대북 사이버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민간 기업 중 하나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로 자사의 공식 위협 분석 그룹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을 노린 북한의 구체적인 신종 해킹 수법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북한 해킹 그룹의 코로나 백신을 노린 활동을 알렸고 또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 팔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13일 VOA와의 통화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 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서의 대북 사이버 대응은 좋은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Any cyber security issue, whether it's North Korean, whether it's Chinese or Russian, is going to require not a whole.
사이버 안보는 북한이든 중국 혹은 러시아든 단지 정부뿐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 정부와 민간의 활동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직접적인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신설된 국가사이버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서 위협에 대한 일관된 평가를 기반으로 정부와 군 그리고 민간 영역 등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that is a way forward in sort of constructing whether it's what government's going to do, what the military.
매튜 에버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국장도 이날 VOA 보낸 이메일을 통해 앞서 미 법무부의 북한 해커 기소는 필요한 접근 중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버트 국장은 이어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가 민간 부문 그리고 국제 협력자들과 계속 관여해 경계를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절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혹은 랜섬웨어 공격 등에 대해 북한 해킹 그룹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대중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은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경계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버트 국장은 나아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 해킹 그룹에 의한 사이버 범죄를 완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에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지에 대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붕괴된 수준은 아니지만 간신히 버티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부터 시장, 국영기업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이 13일 북한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연 웨비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경제가 붕괴된 수준은 아니지만 간신히 버티는 중이라고 공통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최근 내각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열고 1분기 경제 성과를 논의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d this cabinet meeting to talk about the first quarter performance and get everybody motivated for the second quarter, but they didn't release any figures about how well they did. And I think no news is bad news.
북한 당국의 목표가 예년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라는 것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또 지난해부터 북한 사회 전반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개별 가정을 비롯해 시장 상인들, 사업가들, 국영기업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마당을 여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비재가 부족하며 옥수수와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단속반이 행상인들의 물품을 압수하는 일화들은 북한 사회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뱁슨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북한 정보 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스팀슨 센터 연구원도 북한 경제가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언급한 고난의 행군은 자력갱생보다 강도가 센 발언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넘겨야 하는 지도부의 절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status of North Korea's major construction site project alone does speak to economic difficulties. Aggravated by border closures and to some extent the floods last summer. For example, the Wonsan Kalma coastal tourist zone and Samjian construction project.
이 연구원은 북한의 대규모 건설 계획 진척 속도가 경제난을 반영한다며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삼지연시 조성 사업, 평양 종합병원 완공이 모두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의 민차오 초이 기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 사이의 비공식 무역이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Chinese government aid in terms of food, fertilizer and other strategic goods has continued throughout the pandemic period. We also know that North Korean exports of coal to Chinese smuggling hotspots have also
조이 기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식량과 비료 등 전략 물품을 중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했으며 북한 역시 석탄을 중국에 밀수했고 이는 선박 운항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을출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북한 경제가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욱 개선될 것인지 아니면 악화될 것인지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 시장도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도 지금 많이 상실한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다. 뭐 곧 북한 경제가 붕괴할지 모른다. 이런 판단을 할 만한 저는 징후는 없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임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 재개를 미루고 있는 것도 아직은 북한 경제가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외교적 돌파구나 중국과의 공식 교역의 급증 없이는 북한이 지금의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not going to get sustained economic growth without trade and investment, and they need capital investment for infrastructure, which, you know, the five-year plan was full of great ideas about major investments that just aren't going to happen unless those resources.
뱁슨 전 고문은 무역과 투자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며 북한이 올해 세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도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영 연구원도 미북 관계에 돌파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북한 경제는 간신히 버티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대 수준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에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23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낸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북한으로의 우편물 전달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판결문이 실제 북한에 도달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사무처는 12일 공개한 법원 서류를 통해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판결문이 북한으로 송달됐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원 사무처는 푸에블로호 승조원 측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이날 판결문과 이를 북한 언어로 바꾼 번역본 등을 미 우체국의 1급 우편물로 북한 외무성의 수장인 리선권 외무상에게 보냈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2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0여 명에 대해 북한이 총 23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결문이 이날 북한을 향해 출발한 겁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억류 기간 동안 신체와 경제적, 정신적 피해 등을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소송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대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번 판결문을 이행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판결문이 북한에 실제 전달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미 법원이 해당 판결문에 대한 공식 송달을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미국의 연방법은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자산 추적 등 배상금 회수 노력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판결 내용을 피고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수신인의 서명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북한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 등은 우편물 추적이 가능하고 또 평양에 사무소가 마련돼 있는 국제 우편물 서비스 업체 DHL을 통해 판결문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유엔이 아니거나 비외교 목적의 우편물에 대해 DHL이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우체국이 북한으로 법원 문서를 보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우편물의 최종 도착 여부가 확인되는 DHL과 달리 우체국은 이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북한 납북 피해자 유족인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 그리고 북한의 2년 넘게 억류 피해를 입었던 케네스 배씨 등은 DHL이 아닌 미국 우체국을 통해 소장을 북한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장이 담긴 우편물이 실제 북한에 도착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케네스 배씨의 우편물에 대한 추적 기록은 지난 2월 뉴욕 JFK 공항을 떠났다는 내용을 끝으로 더 이상 추가 정보가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한국의 정홍균 변호사는 과거 BOE에 북한처럼 미국과 우편과 관련한 합의가 없는 나라에 대해 이 법원은 어떤 우편물도 보낼 수 있지만 해당 국가가 우편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취인, 즉 그 북한의 외무성이 되겠죠. 이 메일을 수령했다라는 사인을 하는 그 requirement가 있는 메일, 그 메일을 전송하는 것으로서 소장 전달이 마무리되고 그것이 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소장 전달로 유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정 변호사는 케네스 베 씨와 김동식 목사 유족의 소장 역시 피고, 즉 북한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는 상태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판결문도 만약 북한으로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관련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이 결정에 따라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미국 정부에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판가름나게 됩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해제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오토 원기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재지정됐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북한에 대해 차가운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과 같은 수준으로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과 학력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2018년 이후에도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아태 국가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7일까지 성인 남녀 1,3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7.7명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조사 대상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묻는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아주 차갑다, 14%가 어느 정도 차갑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따뜻하다가 2%, 아주 따뜻하다가 3%로 긍정적인 응답은 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화씨 100점에서 0도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감정을 온도로 나타낸 조사 결과에서 북한에 대한 온도는 평균 화씨 21도, 섭씨로는 영하 6.11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018년 조사 때와 같은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이 북한에 대한 인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공화당 지지자가 80%, 민주당 지지자가 78%로 2%포인트 차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감정에서 연령과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북한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시한 응답자 가운데 68%가 50세 이상이었지만 18세에서 50세 미만 응답자는 59%로 11%포인트 적었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을 받은 응답자 가운데 68%가 북한을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대학 졸업장이 없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7%가 북한을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61%는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 점이 다른 조사 대상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적어도 대학 졸업장이 있는 사람은 교육 수준이 그보다 낮은 사람보다 북한에 매우 냉담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51%, 여성 43%가 북한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번 설문조사 대상국으로 아태 지역 내 북한과 일본, 인도, 중국 네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는 북한보다 조금 높은 화씨 28도, 영하 2.2도로 지난 2018년의 영상 5.6도 크게 낮아져 미국인의 대중인식이 악화됐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인도가 화씨 48도, 섭씨 8.9도로 그 뒤를 이었고 일본이 화씨 59도, 섭씨 15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 고위관리의 첫 해외 순방국이 아태 국가였다면서 새 행정부의 외교정책 최우선 관심사는 관련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인 절반 이상이 일본과 인도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며 아태 지역에는 미국인들에게 친구와 같은 나라, 적과 같은 나라들이 섞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또한 일반적으로 국제지향적인 사람들은 미국의 많은 문제들이 다른 나라와의 협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이 전 세계에 존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 따뜻한 시각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4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차 유행 때보다 더 심한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방역 단계 상향 조정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국내 지역 발생 714명, 해외 유입 17명으로 총 73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869명을 기록했던 지난 1월 7일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나온 확진자 수가 509명으로 지난 1월 7일 이후 처음으로 500명선을 넘었고 비수도권에서도 205명이 나왔습니다. 3차 유행이 사그라들면서 300명대에서 400명대에 머물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늘어나기 시작해 최근 일주일간엔 하루 평균 646명, 지역 발생만으로는 625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이나 시설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숨은 감염자 비율이 30%에 육박해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4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덕철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의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4차 유행으로 가느냐, 안정세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사려 깊은 행동이 우리의 소중한 삶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방역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장관은 방역조치 강화 노력은 적어도 일주일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날 텐데 확진자 수는 이미 700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거리두기를 3주 재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3주 이내라도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밤 10시까지인 영업시간을 9시로 1시간 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검토 기준으로 지역 발생 하루 확진자 600명에서 700명대를 제시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입니다.
검토 사항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고 거리두기 조정 부분이나 아니면 방역 조치, 영업 시간 제한과 관련된 방역 수칙 부분 강화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3차 유행보다 4차 유행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만 놓고 볼 때 3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는 100명 미만을 유지했지만 이번의 경우 최근 한 달가량 300명에서 400명대를 오르내린 뒤 700명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 특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확진자 수가 2,000명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수급도 원활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에 이은 혈전 부작용 문제로 접종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이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을 권고해 백신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방역당국은 얀센 백신의 미국 내 접종 중단과 관련해 한국 내 도입 계획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계약한 얀센 백신은 총 600만 명분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 상반기 내 국민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시행해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얀센 백신 사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미 보건당국 성명과 국방부 지침 등을 근거로 예방 차원에서 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현재로선 언제까지 중단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얀센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결과에 기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모더나사 백신을 반입해 접종을 개시한 주한미군은 지난달부터는 1회 투여용법으로 개발된 얀센 백신을 추가로 도입해 접종의 속도를 내왔습니다. 약 4개월 만에 주한미군 전체 접종률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65년 4월 14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햄 링컨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 도중 저격됩니다. 저격범은 존 윌크스 부스라는 배우였습니다. 연극 배우였던 부스는 공공연히 노예제를 옹호하며 링컨을 비난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부스는 무대 바닥으로 뛰어내려 폭군을 죽여라고 소리친 다음 문 밖으로 뛰어나가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인 1865년 4월 15일 오전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며칠 후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람 대부분 체포되고 주범인 부스는 숨어 다니다 며칠 후 군인들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4명에게는 사형, 3명에게는 종신형, 1명에게는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해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들은 고인을 참배하고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유해는 특별 열차에 실려 고향인 일리노이주로 돌아갔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시신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한 오크리지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링컨 대통령의 생일인 2월 19일에 가까운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정하고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그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1894년 4월 14일 토마스 에디슨이 영사기 발명을 발표합니다. 영화를 유료로 보여주는 상업적 키네토스코프 전문점을 뉴욕에 연 것입니다. 키네토스코프 팔러라는 영화 관람 상점 체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뉴욕 키네토스코프 팔러에는 5대의 기계를 설치해 25센트를 내면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그 체인점들에 자신의 장비를 판매했습니다. 영화 관련 장비의 상업적 판매의 최초 사례입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에디슨의 초기 영화 영사 장치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장치 상부의 작은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영사기는 아니었지만 관원을 통해 일련의 고속 필름 셔터 이미지를 전달해 움직이는 상을 만들어줌으로써 비디오가 출연하기 전까지 모든 영화적 영사기의 표준이 되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뉴욕 키네토스코프 전문점을 시작으로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 키네토스코프 전문점들이 급속히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